그 성경에서 십계명은 두 번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출애굽기와 신명기 이렇게 두 번 등장하면 왜 두 번 등장할까요? 출애굽기에 등장할 때는 출애굽 1세대, 신명기에 등장할 때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각각 주셨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등장하는 이 두 번의 십계명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에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어디냐면은 본격적으로 뭐 계명이 이러하다는 것을 언급하기 직전에 나오는 구절인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화면에 나오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흔히 이 십계명의 서원이라고 불리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고 그 후에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목적으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도 또 인간의 자유를 옭감에는 옭감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너희들의 삶이 더 축복되다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홍해의 그 수장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사랑과 은혜의 표현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그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면서 종된 사고와 그 습관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행할 태도와 행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서원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십계명을 예수님은 두 가지로 딱 정돈해 주셨습니다. 신약에 오셔서 뭐냐면 바로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딱 정돈해 주셨죠. 십계명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계명인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첫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우선이다. 순서가 이것이 가장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웃 사랑을 위한 계명 중에서 왜 가장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생명의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나서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생명의 창조자가 됩니다. 여러분 독일의 성경신학자 중에 침멀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침멀리라는 분이 이 오계명을 뭐라고 주석했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자신의 근본을 잊지 말라는 계명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신의 근본을 잊지 마라. 생명의 창조자인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력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에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계명이 첫 번째 계명에 위치한 것처럼 인간관계에서는 인간 생명의 창조자이신 부모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이 윤리적 계명 가운데 첫 번째로 놓인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 생명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부모 공경의 계명이 가장 먼저 나오는 두 번째 이유는요, 부모님은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이 공경이라는 말이 NIV 성경에 보면은 아노하라, 영어로. 그러니까 이 아노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를 아노하는 것입니까? 아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영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이 단어는 부모를 공경하나가 영어로 아노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이 원래는 히브리어 단어로는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베드라는 단어에서 아노가 왔고 공경이 왔는데 카베드는 사전적으로 어떤 뜻이냐면은 누구에게 무게를 두다, 누구를 중요한 분으로 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대하라, 부모님을 중요한 분으로 대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히브리어 카베드는 부모님을 중요하게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카베드는 보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부모님을 지속적으로 봉양하라 이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마음으로 부모를 무겁게 대하라, 부모를 귀한 분으로 대하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그 부모님을 지속적으로 봉양하라, 이게 카베드라는 뜻입니다. 즉 노인이 된 부모에게 매년 입을 옷과 먹을 음식을 제공하되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후에 예를 갖추어 장례까지 지내는 일을 카베드라는 단어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카베드는 정신적인 공경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공경까지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부모님을 마음과 물질로 섬기라고 명령하신 것일까? 왜냐하면 노인이 된 부모는 사회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2장에서 에스겔은 이 피의 도성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예루살렘이 왜 이토록 피의 도성이 되었는가를 책망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22장 7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여기서 보면 부모는 나그네, 고아, 과부처럼 취급됩니다. 똑같이 취급됩니다. 에스겔 당시의 사회가 고대 이스라엘 당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속했는데 이들은 고대 이스라엘의 3대 빈민층을 대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권면하신 것이죠. 신명기 14장 29절이 그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처럼 에스겔은 부모를 고아와 과부와 동일하게, 나그네와 동일하게 사회적 약자에 포함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이 된 부모는 경제적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인들은 대부분 자신의 그 노후를 자식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자신들의 경제력을 상실한 노부모를 마음으로 돌볼 뿐 아니라 물질적으로 돌보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 카베드라는 단어를 십계명 안에 넣은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오계명, 내 부모를 카베드하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존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 오계명을 실행해야 할 사람들은 부모님의 권위와 통지 아래에 있는 어린 자녀들이 아닙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이 계명을 듣는 대상은 이미 언급됐듯이 더 이상 부모의 통제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모든 면에서 부모를 능가하는 성년이 된 자녀들에게 준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5계명은 출애굽 1세대인 성년이 된 자녀들에게 하찮은 존재나 짐스러운 존재로 여겨지기 쉬운 노부모를 염두에 두고 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초등학생이나 어린아이를 두고 한 말씀이 아니라 출애굽 1세대의 그 어른들을 향해서 노인이 된 너희들의 부모들을 공경하라라고 주신 말씀이 5계명이라는 것이죠. 노인이 된 부모는 장성한 자녀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뭐 중고등학생만 되어도 부모 말을 안 듣는데 어른이 된 자녀를 어떻게 부모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분들은 자식들보다 더 약하고 가난한 가족 구성원으로 전락한 노인들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부모는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면은 생존 자체가 이 당시에 위협을 받았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정 외에는 이들을 위한 그 어떤 노후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이미 사회적 약자로 내몰린 노부모의 생명은 이제 장성한 자녀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님을 향하여 공경의 의무를 등한시하거나 무시하면 이는 자신의 생명의 근원을 죽음으로 내모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는 생명의 너의 생명의 창조자가 될 뿐만 아니라 네가 공경하지 않으면 그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약자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계명을 둔 것이죠. 세 번째는 이것이 공동체의 본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 계명이 4계명이거든요. 4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 5계명은 안식일 계명과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식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연로한 부모가 안식에 들어간 나이, 곧 더 이상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못할 때에도 그들이 젊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존경하라. 노인들은 인생의 안식년을 맞이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일주일에 6일은 일하고 제7일에는 모든 일을 중단하고 휴식하는 것처럼 노년의 시기는 인생의 안식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맞이하게 될 인생의 안식년은 그 사람의 생명의 분깃인 자녀들이 책임져야 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서에 잘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고엘 제도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부모를 책임지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이것은 고대 근동 히브리 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로 친척이라든지 혈연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회생활이 이루어지는 때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의 생명과 재산과 가문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상보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계신데 그 자녀가 사고가 나서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없다, 약자가 된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것을 고엘 제도라고 했는데요. 부모들은, 노인들은 쓸모있기 때문이 아니라 유용성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저 계심만으로 그분들이 계셔주는 것만으로 소중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과속하며 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기판이고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성정을 잃지 못하거나 우리가 한 곳으로 쏠려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난장판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파수꾼입니다.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의 울타리를 지켜내고 인생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죠.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지성소가 있듯이 교회의 가장 깊숙한 곳에, 그래서 이렇게 어른들이 자리 잡고 지방 가장 깊은 곳에 어른들이 계실 수 있도록 배려할 줄 아는 공동체라야 깊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명에 보면 공동체의 본질과 관련이 있는데 이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 공동체가 공동체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생명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체의 본질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5계명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 것일까? 제가 카베드라는 단어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대하라. 부모님을 중요하게 대하라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가볍게 대하면 어떻게 사람을 대하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가볍게 대하면, 여러분, 사람을 가볍게 볼 때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가볍게 대하는 거죠. 일을 고려할 때도 우선순위에서 빼버립니다. 가볍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겁게, 중하게 여길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리에 모실 때도 소중히 모신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분들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를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결정이나 또 우리의 어떤 생각들을 나눌 때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지 아니면 그냥 패스하고 지나가 버리는지. 그런데 가베드 하는 구체적인 것은 부모님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가베드는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이 부모님을 지속적으로 봉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공경과 감사의 표시로 물질의 십일조를 드리듯이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부모님을 물질로 섬기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제5계명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인데, 뭐 오늘 그렇게 한번 해보시든지 또 찾아가 보시든지 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십계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계명들 가운데 오직 이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는 약속이 되어 있죠. 주목할 점은 인간과의 관계를 다루는 계명들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계명 가운데서 오직 이 계명만 약속이 되어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는데, 주목할 점은 인간과의 관계를 다루는 그 계명에서도 오직 5계명만이 유일하게 2계명처럼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이 5계명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보겠습니다. 어떤 약속이 붙어 있는지.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내 생명이 길리라는 약속은 수명의 길이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누린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삶의 의미가 그 살아가는 삶의 숫자가 수명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네 삶의 질이 풍성하고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제5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이해했었던 십계명 중에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크리스찬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 가운데 첫 번째 신학자라도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5계명을,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 5계명을 그대로 가져와서 오늘 본문 에베소에서 인용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시작. 내 아버지와,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거룩한 말씀으로 생각한 구약 성서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이에 따라서 바울은 율법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십계명의 다섯째 계명을 좀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켰었던 이 5계명을 그대로 가져왔죠. 그런데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유대교적인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요, 기독교적, 그리스도교적인 해석을 그 안에 덧붙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두 가지 단어가 붙었습니다. 공경에. 먼저는 주 안에서, 엔 퀴리오.
주 안에서라는 것을 붙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두 가지. 주 안에서와 순종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기자에 따르면 유대교적 부모 경경은 두 가지 특징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두 번째는 순종이라는 특징이 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오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즉 부모에 대한 공경은 순종을 의미한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순종이라는 개념은 단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에베소서 6장을 읽고 있지만 그 앞부분 에베소서 5장 후반절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당시 그리스도인의 그 가정 교훈을 담고 있는데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앞부분에 보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부부 사이의 관계나 혹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하면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순종이 중요하고 부부 간에도 순종이 중요하고 종과 노예의 관계에서도 순종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고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은 가정을 구성하는 모든 인간관계의 초석은 가장 밑바닥은 순종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순종을 왜 부모 공경을 통하여 실현시키고 훈련시키실까요? 부모라고 해서 성자는 아니잖아요. 부모 역시 자식인 우리와 똑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간일 텐데 어쩌면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을 텐데도 왜 하나님은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그런 우리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결점을 많이 가진 그들로 인하여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자녀인 우리가 받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오계명을 재해석하게 하셔서 부모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번역인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오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예스, 예하는 관계였다. 이 구절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믿음은 순종이요, 순종이란 예스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순종이고 순종이란 예스하는 것이다. 무엇이 경건이 훈련이고 무엇이 신앙 훈련인가? 예스하는 훈련이다. 어떤 경우에도 예스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그러니까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예스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에게 무조건 예하는 훈련을 거듭해야 하는데 가장 거부감이 적고 하나님의 축복이 확실히 약속되어 있고 그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존재가 바로 부모이니까 그 부모를 향해서 끊임없이 예스하는 훈련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스하는 훈련을 해봐라.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 축복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때로 부모가 우리에게 나에게 무리한 걸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을 그분께서 바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예스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는 때론 부당한 요구에 대한 순종보다도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바치라 말이 안 되잖아요. 바다를 건너가라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 게 없는데 십일조를 드려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일상을 살아보다 보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 이게 믿음인데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부당한 요구에 대한 순종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할 것은 부모에게 끊임없이 순종하는 훈련을 먼저 해봐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홈스쿨 가정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점을 두는 게 성품이거든요. 학교를 보내지 않고 뭘 할까요? 성품인데,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홈스쿨에서는 순종입니다. 홈스쿨 가정에 있어서는 아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죠. 이 순종이라는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때로 홈스쿨 가정에서는 매를 드는 것도 받아들입니다. 홈스쿨 가정들은 잠언서 23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꾸짖는 것을 삼가지 말아라. 매질을 한다고 해서 죽지는 않는다. 우리는 지금 이런 걸 들으면 막 아동폭력 막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24절 시작.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사랑의 매를 들고서라도 순종의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절대로 순종을 모르기 때문이죠. 가르치지 않아도요. 아이가 태어나서 3살, 4살 되면 싫어. 안 해.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점점 크다 보면 모든 것을 노하죠. 따라서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끊임없이 훈련되고 훈련되어야 할 성품은 뭐냐? 순종이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부모에게 과연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와 부모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런데 이 관계는 뒤로 하고 내가 모르겠다, 그리고 나의 신앙의 성장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른 신앙일까?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는 편치 않은데 내가 그냥 그걸 덮어두고 간다. 제가 압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여러분, 제가 잘 압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부모가 있다는 걸 압니다. 내가 정말 그 가정에서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부모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제가 몰라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정하고 싶어도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부당한 부모가 우리에게 행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일들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가했을 때 주 예수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끝까지 순종했다. 사도 바울이 주목한 부분은 그것이었습니다. 부당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했던 그 어려움보다 사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그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것을 가했지만 그러나 거기서 노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예스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부모에게 순종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엔퀴리오,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부모 공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를 따르기 위해서다. 그래서 자녀들은 주를 따르듯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자식에게 부모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예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예할 수 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기자는 여기서 끝내지 않죠.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다들 읽었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에게 그 단단한 책임을 묻습니다. 에베소 기자는 그의 가르침은 부모들에게,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만큼 바울이 부모에게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하나는 소극적인 것과 하나는 적극적인 것입니다. 소극적인 것은 무엇이냐? 에베소서 6장 4절인데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 이게 부모가 해야 되는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개역성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번역했고요. 에베소 기자는 부모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가 무엇인지 저는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봅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 앞에서는 거의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에 의해서 좋은 영향도 받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부모에 의한 상처는 일반적으로 말이나 그런 이제 신체적인 폭력에 의해서도 일어나지만 어떤 점에서는 부모의 지나친 집착에 의해서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부모들이 자신의 어떤 꿈, 좌절된 어떤 것들을 자녀에게 투영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녀에게 무엇을 집착하는가? 사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키우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모들은 우리들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 말은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이 아이에게 대하는 것이 최선인지 우리에게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아이에게. 그러면 이때 우리가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되는 건지, 이 상황에 이걸 말로 잘 타려야 되는 건지, 또는 눈물이 나도록 따끔하게 이게 훈계해야 하는 것인지, 또는 매를 들어야 하는지, 여러분 근데 누가 이걸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러므로 오늘 에베소 기자가 충고하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우리는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않겠다는 자세가 1차적으로 필요하다.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분명히 모르지만 부모인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우리가 결심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소극적인 것만으로는 부모로서의 할 일을 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것이고 이제는 성경 기자가 적극적인 부분을 언급하는데 에베소서 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러분 중요한 구절이죠. 화면을 보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암송할 수 있으면 부모인 우리가 암송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공동번역은 캐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번역했었던 공동번역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번역했고요. 마틴 루터가 번역한 마틴 루터 성경은 주님을 향한 교훈과 훈계로 키우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 가장 가까운 번역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개정판인데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의 교훈, 지금 뜨는지 모르겠어요. 주의 교훈, 이게 바이데이아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 또 주의 훈계, 누테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의 바이데이아와 누테시아로 키우라. 그러면 바이데이아가 어떤 뜻인가? 영어로 지금 제가 멀어서 잘 보이지 않는데 지금 뜨고 있겠죠. 보면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바이데이아는 훈련시켜라. 그리고 두 번째 루테시아는 지시하라, 경고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원문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전자, 훈련하라는 것은 매를 드는 교육이고 후자는 말로 하는 교육이라 구분하지만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가르침으로 자녀를 키우라. 이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대해야 할 적극적인 태도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모르겠지만 상처를 입히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 부모가 해야 할 적극적인 것은 주의 가르침으로 키워야 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 에베소 기자인 사도 바울이 인간 한계를 분명히 봤다고 인간 한계를 정확하게 진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않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부모들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이렇게 소극적인 데만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적극성은 어디에 있는가?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만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교훈과 주님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부모인 우리가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모른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은 집사인데, 직분은 목사인데 모든 상황과 판단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으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를 모르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분명히 나는 집사고 목사인데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거 있죠. 오늘 읽었던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 5장, 6장까지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정체성은 그래서 매우 혼란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가정은 명분으로만 그리스도인들이었지 실제로는 완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시간을 지금 드릴 겁니다. 한 30초 정도. 여러분은 지금 뭐 필기를 하고 계신 분은 써도 되고 아닌 분들은 머리에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기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딱 정말 솔직하게 다른 사람 말할 거 아니니까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세 가지. 나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해볼까요? 나는 왜 이것을 소중하다고 생각할까? 그런데 진짜 두려운 질문은 세 번째입니다. 정말 두려운 질문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살아온 우리 자녀들이 나와 함께 살면서 이 아이들은 무엇을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지금 이미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다 정돈해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미 의식과 무의식에서 이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삶의 원칙이라고 부르거든요. 삶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보편화된 의지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된 보편화된 의지, 즉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환경에 접하거나 새로운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항상 던지는 질문의 내용과 기뻐하고 아파하는 내용이 내 삶의 원칙입니다. 항상 어떤 문제가 닥치고 어떤 사건이 있으면 나는 항상 어떤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맞으면 기뻐하고 그것이 안 되면 슬퍼하는데 그것이 이미 나의 의식과 무의식에 자리 잡은 내 삶의 원칙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편인가? 그것이 바로 나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삶의 원칙이 쾌락에 있으면 뭘 결정할 때 뭐가 제일 재밌을까 생각합니다. 본능적으로. 야, 뭐가 제일 재밌지? 권력에 있다면 어느 것이 나의 체면과 위신을 세워줄까? 이걸 생각합니다. 돈이라면 누가 더 부자이지? 어떻게 해야 실제적으로 나한테 이익이 되지? 이걸 본능적으로 떠올립니다. 여러분, 누구나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내가 뭘 해야 하지? 어떤 것을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결국 나의 삶의 원칙은 내 삶의 방향을 결정짓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제시하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의식과 무의식에서 나도 모르게 보편화된 이 삶의 의지를 우리 자녀들은 누구를 통해서 습득하는가? 바로 부모인 우리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들에 의해서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여기 계신 우리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부모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신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자녀들도 자신의 인생의 위기들이 올 거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여러 가지의 가치관 때문에 갈등하지 않도록 삶의 철저한 원칙을 지니고 부모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갈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많이 한 말씀이 뭐냐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였느냐, 17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느냐, 이거 우리는 이 말을 아직도 알지 못했느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바른 삶인가를 그 질문을 포기하면 귀찮다고, 때로는 피곤하다고 세상의 가치를 그냥 따라가는 순간 우리 아이들은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부는 하늘의 자녀인데 삶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혼란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보면 이미 우리 가정은 무너졌고 우리 가정은 이제 일어날 힘이 없다. 가치관도 이미 혼란스럽고 상처를 너무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힘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무너졌고 무너져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회복될 것이라는 꿈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회복은 가능하고 무엇보다 여러분 여기 계신 아버지들에게 도전하는데 아버지의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그 특권은 뭐냐? 그 특권, 아버지만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권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가정을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죠.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감탄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경험이 전혀 없는 자식이 많은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가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뻔히 보이는데도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가는 것을 허용합니다. 대단한 아버지입니다. 저는 그럼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그냥 어디를 잠깐 갔다 온다 그래도 그냥 못 보내는데 가면 망할 게 분명한데 아버지가 보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집 나가는 자식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이제 나가면 부자간 인연을 끊는다. 이 나쁜 자식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한 가지만 했습니다. 다만 기다립니다. 방황의 시간이 끝나면 돌아올 그 아들을 문을 열고 마음을 열어놓고 아버지는 계속해서 기다리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탕자는 집에 가면 반드시 아버지가 있다. 집에 가면 아버지가 반드시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탕자는 돌아가야 할 집이 있었다는 것도 확신하고 있었다. 성경이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실 것이라는 확신을 자식들이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비록 방황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 할지라도 나중에 정신 차려봤을 때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그 자리에 계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자녀들에게 언제나 돌아와서 안길 만한 든든한 집이 되고 있는가? 자녀들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부모의 모습을 본 사람은 때로는 빗나가도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외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는 것이 교육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보고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된 교육입니다.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간직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힘들면 돌아와서 언제든 안길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참 쉽고도 어려운 것이 부모 자식 간의 문제인데요. 관계인데 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존중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부모에 대한 존경과 자식에 대한 존중이 잘 맞물려져서 작은 천국의 모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지금부터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 가정에 주었었던 그 가정의 교훈을 우리가 받아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해석하고 주석했는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자식을 존중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부모인 우리가 그 자식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삶의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일관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